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장면에서 이 구레네 시몬과 여인들이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그 가상 7원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많이 묵상하게 되는 이 말씀인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 마지막 말, 이 유언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정의 이 가장인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 자리에 이 가족과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걱정하시면서 또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므로 이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게 된 이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가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이 최고의 형벌이었던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는데요. 이 죄인들과 함께 그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된 예수님은 이 우리 시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았던 이 지난날의 이 죄악들, 이 범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입에 담기조차 힘든, 상상하기도 힘든 그 죄들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이 세상이 참 악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지기도 하고, 이 또 마음 한켠에서는 이 범죄자들을 향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범법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이 벌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이 군중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이 입성하시는 것처럼 환영하였는데, 이 하루아침에 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인기 많던 이 유명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등으로 이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들은 심지어 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정신적인 충격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둘째 치더라도 이 육체적인 고통은 또 어떠셨을까요? 김남준 목사님의 이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이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매달린 죄수가 곧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것에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 있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에 몸에서 피와 수분이 같이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은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두통이라고 한다.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의 고통도 극심하지만 출혈로 인한 체내의 통증은 가히 살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혼절하다가 깨어났고 깨어났다가 혼절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두통만 일어나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서 있기도 힘들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뙤약볕 아래서 이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그 통증은 정말 상상이 안 될 뿐더러 이 듣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사투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면 어지간해서 이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곁에 오더라도 좀 귀찮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보기 원합니다. 본문 34절의 이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그분의 신성보다 인성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으로 모든 고통을 초월하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도 편하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그분의 삶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의 순간순간 이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공생의 사역으로 바쁜 그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죠. 틈이 날 때마다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이 깊은 기도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간혹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먼저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또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교통하는 모습을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주님에 따라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차마 어떠한 신음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의 생사를 오가는 이 건강의 문제로 중요한 사업이 또 인간관계가 또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이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살아왔다면 이젠 주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했을 때 우리의 앞서 일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그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뒤에 하신 기도가 실제 이 기도의 주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 짧은 기도 안에 이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이 잘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의 첫마디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떠난 이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희망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에 원래 달려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달려야 될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이 무엇일까요? 이 고통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죄사함이 없이 이 죄를 가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바로 십자가의 고통처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고통처럼 고통받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통을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셨을까?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면 하지만 그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가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였구나, 나의 십자가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다면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내 죄가 없어지지 않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이 복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들이 더 시끄럽고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십자가가 경험되지 않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속히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 것인지 제비 뽑고 있었죠. 또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소리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꾸미고 이끌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바로 그 의도적인 무지함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거부함으로 이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이러한 무지함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그 유익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는 이 별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구레네 시몬과 여인들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연약하여서 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과 같이 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